지난 몇 주에 걸쳐서 누가복음 끝부분에 기록된 예수님 공생애 가운데 특별히 십자가 사건 맨 마지막 그 일에 하루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분과 함께 이제 나누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처형이 되시고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다가 맨 끝에 가셔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저와 여러분이 더할 게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끝내놓으신 그일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거기다 더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행위를 더하면 예수님이 다 끝냈다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더할 게 없는 겁니다. It is finished. 끝난 거예요. 그 말씀과 더불어 우리 예수님께서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하고 십자가에서 이제 죽는 모습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가서 보니까 복음이 무엇인가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표현했습니다. 복음이란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시고 성경 기록대로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신 것, 부활하신 것, 그게 복음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복음에는 예수님이 죽는 것,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는 것, 그 다음에 묻히는 것, 그 다음에 부활하시는 것, 이세 요소가 그 안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세 요소가 혹시라도 오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여기 누가복음 23장 끝부분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을 장사하는 그런 일까지도 아주 정확하게 상세하게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과 그 다음에 니고데모가 모든 것들을 준비해서 특별히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 죽으실 것을 기대하고 그리고 그 옆에 새로운 무덤까지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이사야서 53장에 나와 있는 말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거기다 예수님을 안장을 하고 또 여인들이 분명하게 모든 것들이 제대로 진행된 걸 보고 이제 가면서 예수님 묻히신 것까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성경 말씀이 이제 그걸 기록을 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사흘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셨어요. 여인들이 낭망한 가운데 예수님 장사 지낸 일을 이제 마무리 짓기 위해서 예수님 있는 그 돌무덤에 갔는데 갔더니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두 명의 흰옷 입은 두 청년이 나타난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5절 가서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고 있냐?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죽는다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사람이 될 줄로 여러분 믿습니까? 그 일이 예수님 때문에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살아계신 분을 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일어나셨느니라. 일어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말씀과 함께 성경 말씀 가서 보니까 여러 명의 부활의 증인들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셔서 그래서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육적인 부활, 몸의 부활을 부인할 수 없도록 모든 안전장치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기독교만의 유일한 특징이고 우리 믿음의 핵심이에요. 기본이에요. 이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부활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가장 비참한 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 부활을 이루셔서 저와 여러분이 부활할 수 있도록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분, 바로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우리의 믿음의 완성자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여기 찬송가 가서 보니까, 우리 찬송가 가서 보니까 119장에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 화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는 것을 몸소 증명해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이 마귀가 가져던 이 죽음의 속박 속에서 평생토록 고생하는 이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으며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놀라운 그런 그 복음의 메시지를 확증해 주신 겁니다. 자, 오늘은 이 이후에 모든 일이 잘 돼야 될 텐데 이상하게도 일이 꼬이면서 제자들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낙망하는 일이 생기고 혼돈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는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들의 믿음을 증대시켜 주시며 이들에게 의심의 구름을 이렇게 거두어 주시고 확신을 주시는가, 이런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열린 성경, 닫힌 마음. 이게 우리 문제거든요. 열린 성경, 성경은 열려 있는데 지금 마음이 닫혀 있어요. 그래서 열린 성경, 닫힌 마음의 해결책, 엠마오. 원래 더 길게 하면 엠마오 성경 공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안 하고 그냥 제목을 열린 성경, 닫힌 마음의 해결책, 엠마오 이렇게 이제 잡고 엠마오 마을로 가던 그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변화시켜 주셨는가, 많은 분들이 여러 차례 들어봤던 그런 이야기일 줄 압니다. 또 제가 오늘은 또 제 나름대로 요리를 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음식을 이제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 말씀을 저와 함께 쭉 이렇게 따라가면서 정말 이들에게 일어났던 그 일이 내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이 닫힌 마음을 열어준다는 게 내게도 오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이게 일어나면 뜨거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뒤로 넘어지는 거 말고요. 그런 뜨거워지는 거 말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우리가 그냥 넘쳐나는 거 있죠.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한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3절 가서 보니까 보라, 바로 그날에 그들 중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60스타디온쯤 떨어진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일어난 이 모든 일들에 관하여 함께 이야기하더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위에 가서 보시면 이제 여인들이 천사를 만나고 천사가 분명하게 그분은 살아계시는 분이다. 여기 계시지 않는다. 이게 다 이야기를 이제 해주고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베드로가 나온다면 12절에.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나 돌무덤에 달려가서 몸을 구부리고 보니 암아포만 따로 놓여있는 게 예수님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부활하셨군요. 그게 이해해야 되는데 그게 이해가 안 된 겁니다. 그가 그 일어난 일로 인해 속으로 놀라며 떠났다. 지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놀라며 떠났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이 정도니까, 그렇죠? 베드로 말고 다른 제자들이나 또 같이 따르던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혼돈 가운데, 의심 가운데 있었을까? 우리가 미루어 이제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그날, 지금으로 얘기하면 주일 오후에, 뭐 1시든 2시든, 이렇게 오후에, 열두 사도 중에 속한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두 사람이 실망에 잠긴 채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는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북쪽 있어 북서쪽으로 얼마쯤 더 60스타디온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60스타디온이면 12km 정도입니다. 보통 4km가 10리라고 얘기하니까 30리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 3시간쯤 가는 거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3시간 여기 해가 저물 때 이제 그 엠마오에 도착한 거 보니까 아마 한 2시나 3시 그렇죠? 뭐 길이 평탄하면 3시간이겠지만 이게 오르락내리락하는 산길이면 4시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냥 오늘 주일날 오셨잖아요. 주일날 오후 2시나 3시쯤에 지금 예루살렘에 아무 소망이 없구나 생각을 하고는 그리고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지금 두 사람이 엠마오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 가서 보니까 한 사람은 이름이 18절에 가서 보니까 글로바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다른 한 사람은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름이 나와 있지 않은 걸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이상하게도 여기 이름이 안 나와 있으면 그러면 이름이 안 나와 있는 어떤 사람이구나 생각을 하면 되는데 우리 사람인지라 자꾸 호기심을 가지고 저게 누구일까 해서 이게 누구일까에 대한 논문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예, 그게 나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어요. 글로바하고 지금 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들으시면 제일 좋겠어요. 이해하시겠죠? 글로바하고 지금 내가 예수님 지금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믿기질 않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낭망이 돼갖고 오후 2시쯤에 햇볕이 쨍쨍 내리 쬐는데 지금 모든 게다 끝났구나.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고는 예루살렘, 예수님이 거하시던 그 본거지 예루살렘을 떠나서 터벅터벅 자기 고향이든 자기가 살던 도시든 지금 엠마오로 예, 글로바하고 나하고 지금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예, 이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낭망할 이유가 있는가 없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돼 있어요? 들려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갔더니 뭐라 그래요? 무덤이 열렸다는 거예요. 또 소문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없다는 거예요, 거기. 그렇죠? 여러분,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건데 낭망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상황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를 인지를 하시고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돌이 굴려져서 누구도 움직일 수 없는 돌이 굴려졌다는 거예요. 지진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고 천사가 뭐라 그래요? 살아계신 분을 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냐고 일어나셨느니라 하면 아멘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안 믿기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아, 그 사람들 왜 이렇게 무지하고 왜이 사람들 그럴까? 그게 아니라 그게 저와 여러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엠마오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떠나고 있는 겁니다. 자, 왜이 사람들이 이걸 믿지 못하느냐? 이유를 가서 보니까 21절. 우리는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할 분이시라고 믿었는데 일이 그렇게 안 됐다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소식이 내가 원하는 소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얼마나 엄청난 소식인지 알 수가 없어.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데 얼마나 큰 소식이야. 근데 그거는 내가 듣고 싶은 소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분을 통해서 이스라엘 국가가 로마에서 해방이 돼서 구속되는 거 그것만 지금까지 바라고 3년 만을 쫓아다녔는데 부활했다는 이런 건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들렸다는 거예요. 자, 메시아 예언 구약 성경을 통해 지금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할 때 그분을 3년 만에 쫓아다니면서 보니까 이분이 정말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게 확신이 들은 겁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19절에 예, 그분께 이르는 나사렛 예수님에 관한 일들이다. 그분은 하나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에서 능력 있는 대언자였다. 사람을 살립니다. 그렇죠? 예, 마귀 들린 자에게서 마귀를 내쫓아줍니다. 풍랑을 잔잔하게 하십니다. 나병 환자를 고쳐요. 정말 메시아의 영광과 위엄을 두 눈으로 다 봤단 말입니다. 근데 어디서 걸려 넘어졌냐? 20절 거기 가서 보니까 그런데 수제사장들과 우리의 치리자들이 그분을 넘겨주어 정죄받아 죽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기대하고 있는 거는 이 메시아를 통해서 로마 제국에서 벗어나서 구약 성경에 예언이 돼 있는 그 다윗의 왕국 정말 그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왕국, 이걸 지금 이루려고 했는데 죽었단 말입니다,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살아났다는 이야기 자체가 들려오질 않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그 말씀이 들려오질 않는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그 14절 가서 보니까 그들이 일어난 이 모든 일들에 관해 함께 이야기하면서 이제 걸어가는데 아마 걸어가면서 엄청나게 뜨거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뜨거운 이야기의 내용은 다 뭐냐? 왜? 도대체 왜? 도대체 왜 이분이 죽어야 되는가? 내용은 그것뿐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3년 반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갖고 지금까지 이분을 섬기고 이렇게 왔어요. 이스라엘 구속하실 분으로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도대체 왜 이분이 죽어야 되냐? 살아났다는 이야기 자체가 들려오질 않는 겁니다. 왜 죽어야 되냐? 왜 죽어야 되냐? 왜 죽어야 되냐? 죽는 거에만 지금 초점이 이 사람들에게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마음속에 몇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정말 이분이 메시아일까? 그렇죠? 예, 이들이 이해한 메시아는 죽는 메시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분이 메시아일까? 자, 그러면 이 메시아가 정말 실패한 사역을 했는가? 아니면 성공한 사역을 했는가? 그렇죠. 3년 반 동안 우리가 이분과 함께 다니니 이 일이 완전히 실패냐, 완전히 성공이냐. 그렇죠? 또 도대체 죽으셨는데 도대체 왜 죽어야 되냐는 거예요. 맨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스라엘의 소망이 있냔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까지 예수님 쫓아다닌 목적이 뭐예요? 이분을 통해서 로마제국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이 구속되는 거, 이것 때문에 지금 다녔는데 결국 이스라엘의 미래가 있냐 이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들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의문이었습니다. 그 17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것들이, 그러니까 많은 말들을 한 겁니다. 조용히 간게 아니라 많은 말들을 하고 하면서 하는데 이게들이 도대체 무슨 대화이기에 너희가 슬퍼하느냐? 왜 하는데 결론은 뭐야? 슬프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기대 갖고 있는 기대가 다 무너져 내렸다는 겁니다. 슬픔 가운데 슬픈 모습으로 이렇게 이 사람들이 걸어갈 때 예수님이 이들에게 접근하셨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 가서 보니까 그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의논할 때 예수님께서 친히 가까이 오사 그들과 같이 가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지금 엠마오로 이제 갑니다. 이두 사람이 이렇게 가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어요. 그렇죠? 이 사람들도 가고 옆에 또 다른 사람들도 가고 저쪽에서 사람들도 많이 사람들이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는데 이들에게 관심을 둔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예. 네.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의혹에 지금 잠겨 있는지 여기에 관심을 둔 분은 이 세상 천지에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서 어떤 의문을 가지고 의심 속에서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걸어가고 있든지 예수님만 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만 아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지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데 예수님만 이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며 그들과 함께 엠마오 마을까지 동행을 하시는 겁니다. 시편 139편에 가서 보니까 악장에게 준 다윗의 시 하면서 1절, 2절,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 주여, 주께서 나를 살피시고 나를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이해하시오며, 그렇죠. 멀리서 저두 사람이 슬픔 가운데 터덜터덜 걸어갈 때 멀리서도 이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걸 예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나의 행로와 나의 눕는 것을 둘러싸심으로 나의 모든 길을 익히 아십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그 우주 공간에 그두 사람 그두 사람이 낭만 가운데 갈때그 우주 공간 전체에서 그 둘에게 관심을 보인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왜 나타나셨냐? 이들이 의심 가운데 있고 혼돈 가운데 있지만 선한 의도를 가지고 왜 주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해가 안 된다.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의문을 가지고 갈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가운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가? 이런 악한 일이 왜저 선한 저 성도에게 일어나는가? 이해가 안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이해가 안 된다고 꾸짖는 게 아니라 이해가 안 되는 걸 풀어주시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다. 심지어 밖으로 표출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 신음 소리가 우리 가운데 있어도 그 신음 소리를 파악을 하시고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정말 간절히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이런 모든 것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우리에게 접근해 주시며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훌륭한 분이다.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다. 이거 생각을 하시고 인생을 살때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질문하세요. 도대체 너희가 무슨 대화를 그렇게 나누는데 그 대화가 그렇게 슬프냐? 그랬더니 글로바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 예루살렘에서 지금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당신이 이제 겨우 여기 방문한 방문자가 돼서, 나그네가 돼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 도대체 뭔지 알지 못하느냐. 이 지금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 다 봤어요. 그렇죠? 지금 유월절이라 이 유대 전체에서도 몰려들고 외국에서도 몰려들고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와 있어서 그 가운데 지금 예수라고 한 사람 중에 십자가에 달렸다는 거다 알고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고 지금 물으니 당신 지금 나그네로 지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19절에 뭐라 그러세요? 무슨 일들 있냐 그렇죠? 참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얘기했더니 참 예수님의 유머 센스가 대단하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 무슨 일들이냐 하고 소 얘기하나 포커 페이스 그런 거 아시죠? 이렇게 노름하시거나 하거나 일어날 때 전혀 내 패를 보여주지 않고 하는 게 포커 페이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들이냐? 그렇죠? 아주 유머러스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이거 말고도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왜 예수님이 무슨 일들이냐? 태연하게 말씀하시느냐? 고통의 순간이 이제 다 끝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가서 보니까 이걸 이렇게 이제 표현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여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뎌, 십자가를 이미 다 견뎌서 지옥의 모든 고통을 다 맛봤기 때문에 무슨 일들이냐 하고 태연스럽게 얘기해도 되는 게 이제 뭐만 남은 거예요? 기쁨 일만 남은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무슨 일들이냐 하고 지나간 그 모든 일들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의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할 모든 고난이 이미 끝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무슨 일들이냐 하고 예수님이 묻는 그런 말씀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자, 여기 가서 보니까 로마서 8장 34절에 예수님이 이제 꾸짖지 아니하시 이렇게 묻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로마서 8장 34절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의심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슬픔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어려움과 혼란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냔 말이에요. 정죄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왜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일어나셔서 하나님 왕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우리를 위해 지금 중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걸알수 없어서 어려움 가운데 빠지고 선한 의도로 하나님을 의심할 때에도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인가. 여러분, 이 시간에 그 하나님께 같이 영광 돌리기 를 원합니다. 자, 이들에게는 충분한 증거가 있었어요. 22절에서 23절 본인들 말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자들이 돌무덤에 갔다가 천사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런 소식 전해주었다. 증거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24절 갔으면 또 다른 사람들이 가서 보니까 여자들이 한 말이 사실이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런 소식을 들려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증거를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들었잖아요. 근데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것이 머리의 정보로만 들어오고 마음의 인식이 안 된다는 겁니다. 마음의 인식이 안 돼요. 25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 어리석고, 대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 머릿속엔 들어왔어요, 정보가. 마음에 더디 믿는 거예요. 나중에 이 말씀을 들어서 모든 걸 풀어주니까,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해요? 32절에. 예, 말씀을 열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지금 마음이 냉랭한 거예요. 뭐가 들어와도 받아들일 태세가 안돼 있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세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이상한 일이 생겨요. 뭐냐. 모든 말을 들으면 그 모든 말이 다 부정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들리는가 보세요. 무덤이 열려 있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들려요, 이 사람이? 누가 훔쳐갔구나.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돌무덤이 열려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아멘, 할렐루야, 부활하시고 이게 그렇게 들리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밤에 와서 훔쳐갔구나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마음이 딱딱해지고 마음이 차가우니까 그렇게 들리는 겁니다. 그또 본인들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거기 가서 보니까 21절에 이 모든 것 외에도 오늘은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 지 사흘째 되는 날이다. 지금 사흘을 언급하는데 이 사흘이 왜 나오는 거냐? 예수님이 그 전에 여러 차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옆에 가서 24장 7절 한번 가서 보세요.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죄인들의 손에 넘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셋째 날 다시 일어나야 하리라. 예수님이 여러 차례 반복하신 거 기억하고 있죠? 근데 바로 이날이 몇째 날이에요? 셋째 날이란 말이야. 셋째 날에 무덤이 열렸다 그러면 그 말씀이구나 하고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 말이 똑같은 셋째 날인데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게 부정적으로 들리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선한 사람들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의문에 빠져서 낙심에 빠져 있을 때그 의심을 다 수용을 해주시면서 대답해 주시는 좋은 분이시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내가 어려움이 있고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도대체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따지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따질 때 그러냐고 말씀하시고 수용을 하시고는 그리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는 친절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시다. 이제 예수님이 설명하는 내용 그 안에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설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믿음과 불신에 대해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가서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고 그 다음에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온다. 하나님 말씀이 성경 기록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럼 이들에게 성경 기록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 구약 성경 기록 다 있었잖아요. 그렇죠? 구약 39권 성경 말씀 다 있었습니다. 매일 읽었습니까? 안 읽었습니까? 매일 읽었어요. 이 사람들 나이가 한 30살쯤 됐으면 태어나서 글을 읽기 시작하면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 매일같이 성경을 읽었어요. 그렇죠? 근데 뭐가 안된 거예요? 통합적으로 성경 말씀이 이해가 안된 거예요. 여기 창세기 읽고 출애굽기 읽고 레위기 읽고 읽으면 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것이 쭉 합쳐져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포커스가 거기 초점이 거기 있다는 거 그게 이해가 안된 겁니다. 이분들이 이사야서를 읽었어요. 예레미야를 읽었습니다. 스가랴서를 읽었어요. 말라기를 읽었어요. 이 모든 것들의 초점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이 인지가 안된 거예요. 성경 말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읽었습니다. 많은 트레이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통합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가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쉽게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인데 구슬이 널려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꿰지를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건가? 구약의 39권 이 말씀이 뭘 이야기하는 건가? 이거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만일 이들에게 그날 엠마오 성경 공부, 예수님이 해준 성경 공부가 없었다면 죽을 때까지 성경을 읽었어도 그 성경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이 사람들은 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아, 지금 30살이 될 때까지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고 매일같이 읽고 회당에 가서 읽고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읽고 그랬는데도 지금 이해를 못했으니 예수님이 그날 나타나셔서 직접 성경 공부를 안 해줬으면 죽을 때까지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몰랐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예,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듯이 성경은 열려 있는데 마음이 닫혀 있으면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한 성경 말씀이 이게 39권에 27권에서 66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데 이게 통합적으로 이해가 되면서 이게 뭘 이야기하는가가 그 핵심을 잡지 못하면 여기 엠마오 도상으로 가는 두 제자와 마찬가지로 성경의 초점을 놓치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3년 반 쫓아다닌 사람들도 이 정도면 그렇잖아요. 제가 예수님만큼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만큼 가르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주시는 교훈을 저와 여러분이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이들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성경 말씀의 이해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통합적으로 일부분이 아니라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으면 그 안에 많은 나무가 있고 그렇지 않아요. 나무 하나하나 보는 게 아니라 전체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냐, 이 산이. 이걸 보는 게 지금 필요했던 겁니다. 근데 그게 마음이 닫혀 있을 때, 하지만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진리를 알려고 할 때, 예수님 나타나시 이들에게 진리를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32절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성경 기록들을 열어주실 때, 여기 성경 가서 보시면 풀어주신다고 돼 있잖아요.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 이거를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연이가 여길 여나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지금 닫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열어주실 때, 그렇죠? 어떤 일이 생겼어요? 이 사람들의 눈이 열리면서 어떤 일이 생겨요?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봤잖아요. 눈이 열리니까 예수님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성경 기록들이 열리면 저와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바로 내 옆에 계신 분이시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2000년 전에 오신 4대 성인 중에 하나, 그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나와 동행하시는 그분이구나 하는 거를 예수님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들에 대해서 내리는 진단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25절에 이 사람들 이야기를 다 듣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 어리석고 대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 여기 우리말로는 이게 번역이 이렇게 뿐이 안 되는데 원래는 오 어리석은 자들이요, 그 다음에 곧, 그 다음에 대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 영어로 가서 오 fools 이렇게 돼 있어요. 어리석은 자들이요, 이 바보들아, 그런 얘기예요. fools 아시죠? fool 바보, 바보란 얘기야. 이 바보들아, 그게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들아.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이 뭐냐? 대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으면, 그러면 어리석은 자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3년 반을 쫓아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넌 어리석은 자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하고 같이 다닌 사람들도 어리석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 어리석고 어리석은 자라고 예수님 보실 때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 그걸 첫째 인지를 해야 되고, 두 번째, 거기 가서 보니까 대언자들이 말한 것을 더디 믿는 게 아니라 대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었다는 거예요. 대언자들이 말한 것들 중에 일부만 믿었다는 거예요. 뭐만 믿었어요? 영광의 메시아만 바라봤다는 겁니다. 뭐도 있는데? 고난의 메시아도 있는데. 그러니까 대언자들, 성경 기록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모든 거를 다 믿어야지. 내가 원하는 것만 일부만 딱 따서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런 자들이 어리석은 자들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구약 성경 39권 가서 보면 전체가 다 예수님에 대한 건데, 그렇죠? 그 전체를 요약을 하면 영광을 받는 메시아, 왕으로 오는 메시아가 있고, 그 다음에 고난을 당하는 메시아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 이두 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순서. 26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 그리스도가 이런 일들로 먼저 고난을 당하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함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요? 따로 일어나요? 따로 일어나는데 순서가 뭡니까? 영광이 먼저예요? 고난이 먼저예요? 그렇죠? 고난이 먼저, 그 다음에 영광이라는 거. 다시 말씀드려, 갈보리 십자가가 먼저고 그 다음에 왕관이 있는 건데, 그건 다 지워버리고 싫은 건다 버리고 영광만 차지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순서를 무시했어요. 그리고 성경 기록의 일부만 따서 자기들이 원하는 영광의 메시아만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너희는 어리석은 자들이다, 그렇게 책망을 받는 모습이 이 안에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 이 성경 기록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영광의 메시아도 있고 고난의 메시아도 있고 순서면에서 보니까 고난이 먼저고 그 다음에 영광. 이런 걸 바르게 나눠서 봐야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와 같은 일꾼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연구하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어로 스타디하라고 써 있어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온 내 자신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어떻게 연구하라. 연구하라고 돼 있는 거예요. 이 엠마오 말로 가던 그두 제자들의 문제가 뭐예요? 성경 말씀을 연구를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 싹 떼고 나머지 나갖다 버렸다는 겁니다. 순서를 바꿨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이 기록된 순서대로 믿어야 되는데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볼게요. 지금 1948년 5월에 유대인들이 저 땅에 돌아왔습니다. 지금 저 유대인들이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메시아를 초림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지금은 초림 메시아가 아니라 어떤 메시아를 기다려야 돼요? 재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도 메시아가 안 왔다는 겁니다, 이들은. 이렇게 성경을 잘못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 대체 신학을 믿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거 우리 신약 시대 교회가 받는다.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로마서 9장, 10장, 11장 가서 보세요.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 버리십니까? 안 버리십니까? 안 버리세요. 안 버리셔서 지금 1948년 5월에 저 땅에 데려다 놨단 말이에요. 저 땅을 통해서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 임하게 되고, 예수님이 바로 저 땅, 그렇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저 올리브산, 저 땅으로 내려오시게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고, 교회가 왕국이라고 이야기하고, 천년왕국을 믿지 않는,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성경 말씀을 구분을 하지 않고 제대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 땅에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신흥 사이비 종교들이 많이 있어요. 다 성경을 어떻게 이용을 해요? 아전인수식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특정 부분만 딱 따다가 교리를 만들면 그럼 어떻게 돼요? 성경 전체를 보지 않으니까 옆으로 벗어나는 이단 교리가 나오고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하나. 우리 가운데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은 이후에도 성장하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래요? 좋은 것만 따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큐티 딱 피고는 복이 되는 말만 찾아서 복복만 하면 안 되잖아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면 고난 다음에 영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려면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 적으신 것 같아 보니까. 예. 성경 말씀대로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경건하게 사는 자들은 반드시 핍박을 받는다고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 다음에 영광이 있는 겁니다. 갈보리 십자가 다음에 왕관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무시하고 이 땅에서 모든 것잘 되는 것만 추구하면 구원 받았어도 순서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예.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다 주어졌기 때문에 꿈을 보고 뭘 하는 그런 다른 계시를 추구하는 것은 음란한 세대가 추구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WCC 이런 거 하는 거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예수님 외에 어떻게 다른 구원자가 있을 수가 있어요. 성경 말씀은 곡해하고 왜곡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단을 딱 내리세요. 여러분, 명의라고 하는 게 뭐예요? 진단을 잘 내려야 그 다음에 치료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어리석은 자들아.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대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마음에 믿는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는 진단을 했으니까, 그럼 어떻게 이 모든 걸 풀어주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경 공부가 그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 가는 길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가르쳐도 예수님처럼 가르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 놀라운 성경 공부가 그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책상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길을 가면서 예수님이 주고받으면서 성경 기록들을 풀어줄 때 가장 놀라운 성경 공부가 그날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눈이 열려 그분을 보고, 마음이 열려 말씀을 받고, 입이 열려 말씀을 전한 겁니다. 열리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봤단 말이에요. 그렇죠? 마음이 열려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입이 열려서 가서 그 일을 어떻게 증언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이러한 놀라운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엠마오 도상의 성경 공부였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 공부의 목적, 요한복음 5장 39절 가서 보니까 성경 공부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장 39절에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여러분, 탐구하라는 거예요. 영어로 가서 보니까 search라고 했어요. search.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찾아야 된다.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읽으실 때그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그러면 구약 성경에는 어떤 말씀들을 가지고 이들의 눈을 열어줬을까? 몇 가지만 제가 듣지는 않았기 때문에 제가 추측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창세기 3장 15절 한번 가서 보시죠. 창세기 아마 3장 15절부터 시작하지 않으셨을까? 예수님이 3장 15절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 메시아는 머리. 여러분, 뱀의 머리를 상하면 뱀은 완전히 죽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 너는 그의 발꿈치. 여러분, 메시아의 발꿈치를 뱀이 물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죽음 맛보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죽진 않죠? 여러분, 발꿈치 물려가고 죽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이 메시아 예언, 여자의 씨로 온다는 이 말씀부터 시작을 해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4장 4절에.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구약 사람들, 유대인들 구속하시고 또 우리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아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십니다 해서 여자의 씨로 와야 하고 그리고 와서 어떻게 돼? 발꿈치가 물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 지금 설명을 해주신 겁니다. 창세기 4장 가서 보시면 아벨이 이 가인에 의해서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렇죠? 정말 아무 죄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다가 죽임당한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이 아벨의 피소리가 땅속에서 올라온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아벨의 피가 누구를 가리키냐? 내 피를 가리키는 거다. 이야기하면서 히브리서 12장 24절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저 천국에 가면 그러면 히브리서 12장 24절. 거기 천국에 가면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님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들을 말하는 피, 곧 뿌리는 피가 있다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왜 죽었냐? 이 뿌리는 피를 흘리기 위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하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창세기 14장 17에서 24절 가서 보면 멜기세덱이 나옵니다.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7장 2절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멜기세덱 어떤 사람이냐? 7장 2절. 그 이름을 해석하면 첫째로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또한 살렘 왕이니 곧 화평의 왕이다.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먼저 오셔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의의를 주시기 위해서 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해서 죄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초림하신 목적, 의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신 목적, 이 땅에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죽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영광이 있다.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출애굽 12장에 어린 양 나옵니다. 그렇죠? 어린 양이 반드시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려야, 그래야 대속의 죽음이 이루어질 때, 침례자 요한이 이야기한 것은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는 겁니다. 이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이 먼저 죽으시고 그 이후에 영광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걸어가면서 3시간 동안 말씀을 전해주는 가운데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시편 22편 말씀, 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죠? 시편 22편,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이런 모든 말씀, 말 그대로 여기 누가복음 여기 다시 한번 24장 가서 보시니까 27절에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의 글에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예,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예수님에 관한 걸 자그마치 3시간 동안을 풀어 설명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28절에 가서 보니까 자기들이 가고 있던 마을에 이제 가까이 다다랐는데 그분은 예수님 마치 나는 더 가야 됩니다. 그리고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어떤 변화가 생겨요? 이들이 그러지 말고 우리와 함께 같이 가서 식사하십시다. 이게 생긴 거예요, 드디어.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서 사람이 변화가 되니까 예수님을 초청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나와 함께 같이 가십시다. 나와 함께 같이 가서 먹고, 나와 함께 같이 머물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전한 분이 누군지 이 사람들 알고 있어요? 없어요? 이 말을 전해준 사람이 누군지 지금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이 사람들이 변화가 된건이 말을 전해준 사람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 풀어준 말씀 때문입니까? 그거예요. 바로 그거. 이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예수님인지 모릅니다. 다만 이 사람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때이 사람들이 그분을 알고 싶습니다. 그분을 초청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성경 기록을 열어주니까 그들의 눈이 열리면서 바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일이 이 안에 생기게 된 겁니다. 근데 성경이 예수님은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다. 이게 뭐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입게 될 부활의 몸이에요. 이 부활의 몸을 입으면 여기 한국에 있다 미국에는 순식간에 가고, 미국에서 아프리카 순식간에 이런 놀라운 일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32절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 성경 공부를 한 이후에 이들의 증언의 내용 이 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분께서 길에서 우리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 기록들을 열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이런 성경 공부하고 싶지 않으세요? 이런 설교 듣고 싶지 않으세요? 이런 삶 살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 가운데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뜨거움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은 올바로 아는 데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렴풋이 알 때는 뜨거움이 없었습니다. 근데 성경 기록들을 가지고 예를 든게 아니라 세상 신분 갖고 얘기한 게 아니라 이 성경 기록들을 가지고 열어주시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아셔야 돼요. 알아야 돼요. 지성이 있어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확히 알면은 뭐가 생겨요? 뜨거움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거 킹제임 성경 들고 있다고 이거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있으면,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면, 그럼 어떻게, 우리 가운데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넘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갈망이 우리 가운데 넘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이것 때문에 고민 많이 했습니다. 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뜨거움이 없을까? 왜 성도들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게 없을까? 왜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서 여기 기록된 대로 일어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존 파이퍼의 생각하라는 그런 책을 제게 주시며 그 책을 제가 읽게 될때 바로 여기에 있는 거구나.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 이걸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돼. 이걸 위해서 전력 질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당 짓는 거 이런 모든 거 그거 다 밖으로 버리셔도 됩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되는 거고 안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최종 목표가 돼야 되냐?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그 좋으신 하나님 때문에 뜨거워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만 좋습니다 하는 걸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위해 저와 여러분이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 이후에 곧바로 어떤 일이 생기냐. 33절에 바로 그 시각에 일어나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났으면 도저히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33절에 뭐라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낭망의 도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 35절에 길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입을 열어 증언했다는 겁니다. 입을 열어 증언했다. 그 거기 예루살렘에 갔더니 또 11명의 사도들과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무슨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얘기하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이 또 오더니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이야기할 때 이들의 주제가 뭐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내가 그분을 보았다가 주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11층에도 모여서 교제할 때 무슨 이야기하고 있나 한번 생각해봐. 한번 무슨 이야기? 여러분 얼마나 부끄럽지 않습니까? 모여서 하는 그 대화가 무슨 이야기인가? 물론 요새 정치 이야기 나라가 어렵고 하니까 하는 거 좋은데 그냥 두 시간 내내 그것만 이야기하면 정말 내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것인가? 여기 그래도 이 장작들이 다 흩어져 있다가 이게 지금 모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모였으면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뜨거움이 어떤 식으로 표출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분들이 와서 제게, 목사님, 아니 이 교회 킹잼 성경을 쓴다고 하는데 와서 이게 나누는 교재를 보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게 반성이 되고 제가 정말 목회 잘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지난주에 뼈저리게 하게 된 거예요. 모여서 괜찮아요 세상 이야기 하는 거.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 와서 세상 이야기만 하고 가면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내가 읽다가 그래도 뭐가 있는 것도 이야기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도 이야기가 되고 정말 부활하신 주님 증언하는 것도 얘기가 되고 어떻게 가서 이걸 전달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3355에 이야기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이래야지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설교 듣는 거 외에 나머지 시간은 다 세상 얘기만 하고 간다. 이게 곤란한 이야기 아닙니까? 목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제가 절실하게 제가 느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제대로 설교 말씀하고 가르쳐야 되겠구나. 목표가 뭐냐? 성경에 있는 걸 제대로 가르치고 여러분이 그걸 저와 여러분이 그걸 제대로 받아들이면 뜨거움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뜨거움이 생겨야 된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뜨거움이 생겨야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앉든지 서든지 자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 안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세상에 일어난 이런 일은 생기면 안 되는다는 그런 일들로 인해 정말 선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의심에 빠질 수 있고 낙심에 빠질 수 있고 실망에 빠질 수 있고 심지어 교회 안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답을 줄 수도 없고 내가 그런 고민 갖고 있다는 것 자체도 모릅니다. 근데 누구나 아신다고요?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은 아세요. 우리의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의심하는 것, 실망하는 것, 낙망하는 것 아십니다. 그분께 입을 열어 간구하셔야 돼요.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하고 그분께 나가셔야 돼요. 근데 다행히 꿈으로 얘기 안 해주시거든요. 예수님이 내 옆에 걸어가는 거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왜 그래요? 이제는 이게 주어졌어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해라. 연구를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셔야 돼요. 앞으로 저와 함께 같이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그 알기 위해서 같이 연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성경 말씀 가서 보니까 초림이 있고 재림이 있는데 이미 초림 지나갔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신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재림이에요. 여러분 재림,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고 예,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세상이 뭐라 이야기해도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거룩한 존재로 서기 위해서 그래서 부단히 노력하고 성령님의 힘을 받아서 뜨겁게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러한 갈망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